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연약한 인생들의 고왕과 마음을 돌이키실 때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담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받들어 읽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에 저의 마음이 순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완고하고 연약한 인생,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혼잡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관하여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깨어있고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나 이런 생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솔복당하여 은혜에 반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배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뽑혀서 그들은 낯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최종 선지자요 구속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11장 초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바울은 곧이어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그 마지막은 심판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볼 때 심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그런 상태로 그냥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마지막이다. 이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일은 오늘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심으로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바울이었고 엘리야 시대에 남은 7천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남다른 믿음과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는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포함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미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일컬어지는 교리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아닌 앞서는 구원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남은 7천명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면 구원받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술한 바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 반면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 얻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고 얻느냐라고 하면 의와 영생을 구하고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의와 영생을 얻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해서 의와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는 구원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듣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결국이에요. 여기 우둔하여 졌다라는 이 단어 본래 뜻은 굳게 한다, 굳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완고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개역 개정판은 때로는 이제 개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쉬운 번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둔하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 신적 수동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 다시 말해서 완악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두 구절,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세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그리고 시편 29편, 시편 69편 22절부터 23절, 이 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설파하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으로 심판을 자초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선택했지만 일부는 선택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절 말씀이라 그 말이죠.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9장을 펼쳐놓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그리고 30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모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하면서 결국 종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다 안다 이야기하면서 종국에 가면 결국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에 가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30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노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노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로잡혀간 상황 가운데 30장 1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종국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요, 성령이 함께 알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너희들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출애굽 직후부터, 아니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바로가 더 어렵게 더 고역을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자 그때부터 이미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좀 놔달라. 심지어 끌어내줬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시도까지 했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완고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알았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내시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움의 추락기를 먹고 생존했습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을까요?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바로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보다 지혜로워서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사물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눈이 없는데 뭘 보며 귀가 없는데 뭘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는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회심하지 못하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고역이에요. 앉아있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듯 하지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그냥 3박 4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거기에 있고 싶죠. 여건만 된다면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완고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는 아니고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 사실을 또 언급을 했는데 바울은 이사야 말씀에 혼미한 심령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왜 믿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왜 그 마음은 그처럼 완고한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사울의 삶에서도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로 하여금 혼미한 심령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기에 모세도 신명기 29장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바울은 똑같이 오늘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죠? 오늘도 적용할 수 있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집어삼킬 듯한 이런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제가 다른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고한 상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두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완고한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도전합니다. 자신의 거듭남과 회심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는 저주시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29절부터 36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송으로 끝이 나는 시편이 시편 69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나가시면서 당황하게 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9편이죠.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봉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주도록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저주시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야,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성경에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성령으로 감동하였어요. 시편 기자는 구원과 공의의 회복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그들의 신실한 종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저주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것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성하고 오히려 의인이 쇠퇴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예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소해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시, 저주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덫과 올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덫과 올무는 사냥 용어죠. 제가 어릴 때 반촌에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산에 뭘 놓았는가? 덫을 놓더라고요. 토끼가 내려오는 길목 이런데. 그래서 제가 노루가 목에 걸려서 우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토끼는 수없이 봤고 꽁 이런 것들 다 덫을 놓아서 잡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덫이 되게 해달라 그래요? 밥상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 우리 인재 형제와 고은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맛있는 뷔페를 드셨죠? 뷔페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분 계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음식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뷔페 가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밥상은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에게 베풀어진 밥상이 뭐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가 하면 올무와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들이 야 이거 먹잇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먹잇감을 덥석 물었더니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올무와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야말로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 안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실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왜 시편을 인용했죠? 인용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당시의 유대인에게 적용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과도한 신뢰예요. 현상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개혁교회 다니면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몇 대째 믿어오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는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기회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있고요.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탓을 누구 탓을 하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 주위 사람 탓을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정당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과 여건 자체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 너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불신앙 내가 봐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죠.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이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이미 언급한 바대로 우둔하게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우둔해진 그 사람의 책임이 완화되거나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는 진리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바로의 예가 가장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타나지만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화하게 했다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된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내 책임입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29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처럼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귀와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었고 자신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책임에 대한 좋은 변명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불신앙은 제 책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요. 인간은요, 자기 변호에 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면요, 몇 번 질문해 보면 자기 정당화하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몇 번 이야기해보면 되게 알죠. 이런데 하면 그때부터는 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사과할 때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차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은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게 제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핑계를 제거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완고함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과 힘으로는, 즉 사람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완고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악하게 되죠? 처음부터 완악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단들이 어떻게 완악하게 되는가 하면 계시와 진리에 접촉한 결과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요,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는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죠? 모든 이적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죄인인 인간은 진리에 기본적으로 저항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도 나타나죠. 이사야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완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죠. 이사야에게 맡기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마치 하나님이 완고한 심령이 회개하여 돌이킨 것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용했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 않았는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완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동시에 죄가 자행될 때 죄악을 받지 않는 상태로 발생되도록 허용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허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생성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단지 손으로 이끄시는 영향력을 거두시는 방식으로 악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에 나타났죠. 죄된 마음에 넘겨주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비추심을 거부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타나죠. 성령의 비춤을 받고도 그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간이 개입되지 않지만 유기와 심판과 관계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고려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그 마음을 완전히 굳어 굳게 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서 빛과 지혜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자기 상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완고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 총명을 빼앗아 가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고 엘리 제상이었습니다. 엘리 제상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이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졌습니다.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엘리는 눈이 흐려져 버렸어요. 단지 뭐 시력이 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회막에서 수송되는 여인과 행음해도 그냥 두고 봤어요. 존 오웬은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있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는 수단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웬은 이 상태가 가장 심각한 처벌이고 이런 상태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악하고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두렵죠. 여러분들 제가 겸손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뭐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어거스틴도 칼빈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모든 덕목의 기초는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자리에 기초하지 않는 은사, 재능, 달란트, 가진 거, 있는 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영적 감각을 갖게 되었고 완고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완화하게 했는가?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으로 끝이 날 요량이었더라면 최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을 위한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방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민 이스라엘은 배제당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면 사실은 이방인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화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처벌하실 핑계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이런 힐문, 하나님을 비난하는 질문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죠? 또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근거로 했던 질문의 내용이 뭐냐? 본문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실족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끝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복불능의 상태 이를 정도로는 실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회복불능의 상태로 이르도록 실족했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구원이 아니죠. 심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시기심에 자극받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도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수로 장자권을 대신 상속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마음이 흥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만 편애한다는 그 사실에 그들이 시기심을 가져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시기라는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형의 입장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생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생 이스라엘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형 혈통의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많으면 양식이 많이 소비가 됩니까? 첫째는 사람이 많아서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많으면요.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약간의 시기심이 양식이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심이 동기화 되어서 유대인 중에 일부가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심이라는 이 정서를 자극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망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리서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강구했던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 모인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고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은 단지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존재와 역할로 부름받았는가? 그러니까 시기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로만 부름받았느냐? 과연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유익을 얻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받을 유익이 전혀 없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죠.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일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이 풍성하게 된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이 사실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의도를 사용해서 종국적으로는 선을 가져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사용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도록 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충만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열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물론 너무 잘못 오해해서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왜 성경이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경륜들을 왜 간과하지 않고 구약의 내용들, 그 어법들, 그 표현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느냐. 바로 이 사실, 온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세상의 종국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항상 현상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갈 때 그 잘못된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목적을 안경으로 써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영원전에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왕관 상태에 있지만 그들이 택한 자라면 언젠가는 그들의 귀가 열려서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언젠가는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해졌던 그 내용들이 확실한 사실로 믿어지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어지고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짐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일이 닥치면 마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한 청년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또다시 그 영혼을 이끌어 드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여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에 있는 왕관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송영의 찬송을 높이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의 그 뜻들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한 구절도 인간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이 말씀을 한 말씀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앞으로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관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아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기억하면서 한평생 주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